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39절 4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시작.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제자와 선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꼭 주시고 또 도전이 되게 해주셔서 우리 영혼의 스승 되신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도 본을 보이며 각자에게 주어진 선생의 사명을 다하여 멋진 세상을 만들어가는 데 쓰임받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스승의 은혜는 하늘 같아서 우러러 볼수록 높아만 지네. 참되거라 빠르거라 가르쳐주신 스승은 마음의 어버이시다. 고마워라 스승의 사랑, 보답하리 스승의 은혜. 이게 스승의 날에 부르는 이제 노래죠. 5월 15일입니다. 오늘 스승의 날입니다. 스승의 날은 스승 존경의 사회적 풍토를 조성하고 교권 확립에 관한 국민적 인식을 높이기 위해서 제정된 대한민국의 법정 기념일입니다. 5월 15일은 한글을 창제해서 온 국민에게 이제 글을 가르쳐 주신 우리 세종대왕을 기리는 그 탄신일이죠. 그 탄신일을 기념해서 5월 15일을 스승의 날로 정했습니다. 한 사람의 성장에 있어서 스승의 역할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크게 달라지는데 좋은 스승을 만나게 되면 바른 가르침 속에서 삶이 그만큼 아주 풍성해지게 되는 것이죠. 제 평생에 기억에 남는 이제 두 분의 스승님이 계십니다. 한 분은 초등학교 3학년 때 담임선생님이었고 여성이었고요. 다른 한 분은 고등학교 2학년 때 국어선생님 담임이었고 또 남성이었습니다. 이 두 분은 제 인생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어요. 초등학교 3학년 때 선생님은 지금까지도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 이름까지도 기억이 나요. 그분의 얼굴뿐만 아니라 이름이 기억나요.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선생님 기억 안 나고요. 4학년, 5학년, 6학년. 4학년 선생님은 기억나는구나. 5학년 때 선생님도 기억나네요. 얼굴이 어렴풋이 6학년 때. 근데 5학년, 6학년 때 선생님은 좀 좋지 않은 생각으로 기억나요. 5학년 때 선생님은 우리를 다 이렇게 앉혀놓고 항상 한쪽에서 라면을 끓여 드셨어요. 우리 70명 쫄쫄 굶는데. 아, 진짜 그건 잔인한 고문이었어요. 왜 그러셨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를 다 앉혀놓고 그때 굉장히 배고플 때였거든요. 혼자 한쪽에서 꼭 라면을 끓여서 드셨어요. 기억나요. 그래서 그 선생님 얼굴이. 6학년 선생님은 그렇게 좀 손을 잘 휘두르셨어요. 우리 학생들을 대상으로. 그래서 그 얼굴이 어렴풋이 또 기억나요. 근데 이름은 기억 안 납니다. 중학교 1, 2, 3학년 기억 안 나요. 선생님 기억하려면 열심히 기억하려면 누군지 생각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름 당연히 기억 안 나고요. 근데 초등학교 3학년 때 선생님 이름이 기억나요. 그분이 기억나게 된 이유가 있죠. 제가 그때 초등학교 3학년 때 아마 3학년 초로 기억합니다. 3월이나 4월 달 바로 이제 학교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돼서 이제 제가 먼 곳에서 버스를 타고 다녔거든요. 그 어린 꼬마가 혼자 버스를 타고 다녔는데 지금 생각하면 초등학교 3학년 굉장히 어리잖아요. 아, 근데 이 만원 버스였을 그때. 근데 만원 버스에서 이렇게 차가 서는 줄 알고 제가 좀 튕겨 나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달리는 차에서 굴러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응급실로 이제 끌려가가지고 이제 병실에 입원을 한 거죠. 병실에 혼자 누워 있는데 너무나 안타깝잖아요. 아무도 찾아오는 일 없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알 수도 없고. 근데 누군가 병실 문을 벌컥 열고 들어오셨어요. 저는 엄마인 줄 알았어요. 엄마가 아니었어요. 아빠도 아니고 학생들 이름도 알기 어려운 60-70명 콩나물 교실 학생들 중 한 명이었던 저를 담임 선생님이 이제 걱정스러운 눈으로 찾아오셨던 겁니다. Very pleasant surprise. 참으로 놀라운 기쁨이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기억해요. 그렇게 딱 들어왔는데 그 선생님의 눈동자가 아주 눈이 동그래지셔가지고 너무 염려스러운 얼굴로 들어오셨어요. 그 얼굴이 묻히면 사진처럼 기억이 나요. 담임 선생님의 그 한 번의 병원 방문으로 당시 저희 아버님의 사업 부도로 인해서 가난하고 슬프고 외로웠었던 어린 제 인생이 참 많이 따뜻해졌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담임 선생님은 국어 선생님이었는데 이름은 잘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얼굴은 진짜 기억나요. 세상에서 제일 잘생긴 선생님이셨어요. 나는 그분처럼 지금까지 잘생긴 분을 본 적이 없어요. 너무 조각같이 생겼어요. 정말 너무너무 잘생긴. 앞으로 이제 가름말을 이렇게 하셨었는데 저도 그 모습을 본받아서 대학 시절에 저도 앞으로 가면 그럴 정도로 예, 하여튼 제게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분이었어요. 목소리 끝내줬어요. 중저음. 그 목소리로 이제 국어에 막 이렇게 시를 읽어주고 막 그러면 남자들도 막 이렇게 설레고 막 그럴 정도로 목소리 너무 좋았고 그 얼굴에 그 목소리. 근데 그분이 그 목소리로 제 이름을 불러줬잖아요. 수업 시간에. 근데 이름을 불러주는 애들이 몇 명 안 됐었어요. 이제 또 다른 쪽으로 이름 부르는 애들은 좀 걔네들은 좀 고통스럽게 이름을 불렀어요. 부르는 순간에 나가서 또 맞아야 됐어요. 근데 우리들은 이제 그게 아니라 몇 명은 이제 굉장히 좋은 의미에서 이름을 불러주셨고 그리고 가끔씩 물어보셨어요. 그러면 또 저는 이제 공부한 내용으로 이제 얘기하면 좀 과하게 칭찬해 주셨어요. 야 정말 너는 얘를 좀 본받아야 된다 너희들은 막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좀 과하게 몸둘 바를 몰랐습니다. 근데 참 기분이 좋았습니다. 더 잘하고 싶은 의욕이 생겼어요. 제 인생에 기억나는 이 두 분의 선생님들은 그 영향력이 제 삶에 결코 작지 않았습니다. 두 분을 만났을 때 지금도 기억해요. 그 1년간은 제 인생이 굉장히 밝아졌었고 활력이 넘쳤고 과외 한 번 하지 않았던 제 학교 성적도 수직 상승했었습니다. 초등학교 때는 전교 석차에 들어갈 수 있었고 고등학교 2학년 때가 대학 입시에 가장 중요한 시기인데 저는 좋은 담임 선생님을 만나서 좋은 성적으로 대학 입시를 치를 수 있었습니다. 그때 그 선생님 안 만났다면 글쎄요 제가 이렇게 대학 입시에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었을까? 지금도 진짜 궁금해요. 그러지 않았으리라 생각해요. 사실 객관적으로 생각해 돌이켜보면 두 분이 제게 해주신 일들은 별로 큰 일들은 아니었어요. 학생 70명 콩나무 교실에서 담임 선생님께서 한 학생에게 배려해 줄 수 있는 그 시간과 에너지는 크게 제한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나 저는 두 분 선생님들을 통해서 따뜻한 관심과 사랑의 행동 하나가 그리고 말투 하나가 다른 사람에게 얼마나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지를 확실하게 배울 수 있었습니다. 제가 오늘날에서요 병원 신방은 어떻게 선지 좀 가려고 하고 저 그런 사람 아니거든요 솔직히 좋은 사람 절대 아니에요. 굉장히 이렇게 좀 문제도 많이 일으키지는 않았지만 제가 객관적으로 저를 생각할 때 그렇게 착하고 뭐 사랑 많고 그런 사람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원 신방은 어떻게 해서든지 뭐에 이끌린 것처럼 자꾸 가려고 하고 성도들의 이름을 불러서 항상 기도하려고 하는 까닭은 어쩌면 제 어릴 적 그 두 분 선생님의 정말 문을 병원 문을 발칵 열고 들어왔던 그 선생님 그리고 항상 내 이름을 불러주었던 그 선생님의 영향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 사람의 성장에 있어서 스승의 역할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우리 동산 모든 가족들이 또한 우리 자녀들이 평생에 좋은 스승을 만나는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시기 바래요. 그런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에게 넘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누구나 다 좋은 스승을 만나기 원하지요. 왜냐하면 좋은 선생님은 제자의 삶을 정말 눈부시게 변화시킬 수 있거든요. 그러나 누구나 다 원한다고 해서 만나는 것은 아닙니다. 매우 아쉽게도 제 평생에 기억나는 선생님 두 분밖에 없다고 얘기했잖아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선생님은 키가 작아서 작은 것밖에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니까 하여튼 다 암흑이에요 제 인생에. 누군가는 이름이 기억나는 사람이 있고 누군가는 사진처럼 항상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는 분들도 계세요. 저는 이게 스승의 역할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는데 근데 아쉽게도 그런 분이 제 인생에는 그다지 아주 많지는 않았어요. 특히 목회를 시작하면서 저는 좋은 선생님을 두지 못했습니다. 보통 이게 주의 종이 된다는 게 있잖아요. 주의 일이라는 거. 뭐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누군가 사람을 만나는 것을 통해 가지고 내가 배움도 달라지게 되고, 누군가 좀 뒤에서 밀어준다든지 앞에서 끌어준다든지 하면은 남보다 빨리 성장할 수도 있고 또 프로모션, 또 승진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 사람 만나는 게 엄청 중요한 일인데 목회는 특별히 더 중요합니다. 그 목사님들 보면은 다 사실 그렇게 큰 차이는 없어요. 근데 어떤 목사님 밑에서 배우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목회는 보통 도제 같거든요. 그래서 신학교에서 배우는 것은 지식이고요. 그 뭐 헬라어, 히브리어, 뭐 성경 어떻게 해석하는지, 설교 어떻게 하는지, 이제 그리고 이단 분별하는 정도, 이런 정도를 배우는 거고, 이 목회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사실은. 이건 실제적인 삶에서. 그래서 뭐 대학 졸업했다고 하더라도 회사 들어가면 처음에 연수 과정을 거쳐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처럼 이것도 또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보고 배우는 내용이 엄청 중요한데, 아, 저는 사실 그럴 기회가 많지가 않았어요. 어떤 교회에서 제가 전도사로 일할 때는 담임 목사님한테 제가 가르쳐주고 싶은 교회도 있더라고요. 제가 배워야 되는데 사실은. 그래서 종종 저희 교회 이제 부흥회로 오시는 이용걸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인용하시듯이 이 하겐 목사님이라는 아주 훌륭한 스승 밑에서 목회를 배우셨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저는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는 겁니다. 한때 저는 좋은 영적 스승이 없음을 매우 힘들어 했었어요. 제가 훨씬 더 영향력 있는 목회자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 누가 나를 좀 도와줬으면, 이런 순간 누가 나를 좀 이렇게 끌어줬으면, 그런 아쉬운 순간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던 중에 하나님은 제가 너무 안타까우셨는지 깨우침을 주셨어요. 어느 날 제가 좋은 스승을 찾아다닐 필요 없이, 아마 저뿐만이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는 엄청나게 훌륭한 스승이 계시다는 그런 깨달음을 제게 주셨던 겁니다. 오늘 스승의 날이잖아요. 저는 그 엄청나게 훌륭한, 저에게도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도 있는 그 스승님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우리 인생의 스승님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은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우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서 주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을 제자 삼으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 해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제자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요, 우리는 때로 예수님을 믿음의 대상으로만 생각하지 예수님을 내 인생의 스승으로는 별로 생각하지 않아요. 이게 똑같은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치유받고 축복받을 생각은 하는데, 예수님을 내 인생의 스승으로 삼아서 그분의 삶과 인격을 담고 본받으려고 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과 인격이 과히 아름답지 않은 경우가 생기는 거지요. 믿습니다 라고 고백은 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의 말과 생각과 행실이 온유하고 겸손한 예수님을 닮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스승으로 생각하기보다는 믿음의 대상으로만 본 거예요. 이게 같은 것 같은데 진짜 큰 차이가 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서 제자된 우리 인생의 스승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신앙생활의 목표를 분명하게 보여주셨죠. 그 얘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 4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40절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아멘. 여기서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선생과 같다라는 이 구절을 주목해야 됩니다. 스승을 따르는 제자의 목적은 간단하죠. 왜 스승을 따르겠어요? 스승에게 배워서 스승처럼 되기를 원해서 따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선생과 같으니라, 스승과 같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 다를 수가 없어요. 예수를 믿어서 복받고 구원받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 신앙의 목적은 예수님처럼 되는 겁니다.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고. 신앙생활의 목적은 예수 믿는 자들이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온유하고 겸손한 성품을 본받아서 그분처럼 사랑하고 섬기고 치유하고 나누고 가르치고 복음 전하고 구원하고 살리는 일을 감당하는 것, 세상을 복되게 하는 일에 쓰임 받는 겁니다. 예수님을 스승으로 삼는다는 것과 예수 믿는다는 게 같은 것 같지만 살짝 달라요. 예수님을 스승으로 삼으면요 진짜 부부생활이 변합니다. 예수님처럼 아내에게 얘기해 보세요. 안 달라지겠냐 그 가정이. 예수님처럼 아내를 남편을 그렇게 자식들을 한번 대해보세요. 어떻게 되나. 당연히 달라지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의 대상으로만 봤지 스승으로 여기지 않았고 그래서 예수님을 본받으려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내 삶은 일도 변하지 않고 똑같아. 그냥 그런데도 항상 확신은 있잖아요. 우리는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간다. 그런데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은 그것만이 아니라는 거. 주님은 우리의 스승이 되셔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예수님처럼 변화시켜 주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영접하기 전에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두 분의 좋은 선생님을 만나는 행운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그 두 분이 제게 주신 그런 도움은 사실 비교조차 할 수 없이 놀라운 도움을 저는 예수님을 만나서 얻게 됐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에 저희 모든 것이 변했어요. 예수님은 내 인생의 스승이 되어주셔서 오늘 지금 이 순간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내 모든 생각과 말과 태도와 행실을 변화시켜 주셨고 그리고 지금도 변화시켜 주시고 계십니다. 주님을 스승으로 삼고 나니까 내 이기적인 인생이 달라지게 되더라고요. 제가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이었거든요. 나밖에 몰랐어요. 내 입밖에 몰랐다고요. 근데 남을 자꾸 생각하게 돼요. 배려하는 사람이 됐어요. 제가 우리 광고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홀사모 섬김 뭐 이런 거 저는 할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주님은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을 돌아보고 사시더라고요. 그 모습을 본받기를 원하다 보니까 저희 인생도 달라지게 된 거예요. 제 인생 예수님을 스스로 만나기 전에 그렇게 받들기 전에는 두 가지였어요. 뭘 좀 잘하면 굉장히 교만해서 그렇지 내가 이런 일을 하는 거지 내가 어떤 사람이냐 그러고 뭐가 좀 안 되면 금방 시루에 빠져서 바람 빠진 풍선처럼 그렇게 절망하고 좌절하고 나는 안 돼. 그래서 이게 롤러코스터 타듯이 무슨 조울증 환자도 아닌데 그렇게 감정의 기복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의 차분함이 내 인생이 된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낮춰서 겸손하게 엎드리는 것을 알게 됐어요. 이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됐구나. 이런 고백이 나오게 됐다는 거죠. 주변의 병고로 또한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으로 고통당하는 분들의 그 아픔을 공감하고 도우려는 마음을 갖게 됐어요. 또한 평강의 주님은 별일도 아닌 일에 꽁하고 시험받고 앙심을 품고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어떻게 네가 나한테 이런 얘기 할 수 있어? 막 이렇게 분노하고 살았던 제 인생을 딱 붙들어서 모든 시험을 이기고 번사에 감사하고 기쁨과 평강을 누리며 살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제게 어떤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믿어서 구원을 받고 천국 가는 이런 분만이 아니라 내 영혼의 스승이 되어주셔서 저의 삶을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스승의 날 저는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다 우리 영혼의 스승으로 삼아서 온유하고 겸손한 그분의 모습을 본받아 그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신령한 신앙생활의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본받아서 예수님처럼 그 구원의 복음을 온 땅의 삶으로 증거하는 일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을 스승으로 삼아서 살라, 본받아 살라 그 말씀 드렸어요. 자, 오늘 스승의 날 두 번째 한 가지 더 잊지 않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그건 우리 모두가 예수님처럼 누군가에게 또한 스승으로서의 사명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다 누군가에게 스승이라는 점이에요. 사람들은 이 선생님에 대해서 얘기하면 선생님이라는 글을 이렇게 단어를 듣게 될 때 선생님은 학교 같은 교육기관에나 있는 분이라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나는 선생이 아니라는 거죠. 선생님은 학교에 있죠. 어떤 교육기관에 있죠. 근데 나는 선생 아니에요. 그래서 아이들 교육은 선생님이라는 어떤 프로페셔널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랑 하는 것이지 그런 직업이 아닌 사람들이 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선생의 한자어는 앞선자에다가 생명생자를 쓰잖아요. 선생은 미리 인생을 앞서서 산 사람들을 의미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남보다 미리 인생을 산 사람들, 남이 알지 못하는 경험이나 지식이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 선생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부모는 자녀들에게 가장 중요한 선생님입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본을 보이며 자녀들을 바르게 양육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도 이렇게 여러분들의 신앙, 이렇게 교회에 나와 있는 이 모습이 자녀들에게 본이 되는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말로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가르쳐주는 거잖아요. 우리 아빠가 우리 엄마가 주일날이 되면 교회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한다. 이것보다도 더 능력 있는 웅변이 있는 그런 가르침은 없는 거예요. 근데 부모는 나는 선생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 그러니까 누군가 대신 해주는 줄 안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많은 순간 자녀 교육의 핵심적인 내용을 우리는 놓칠 때가 참 많은 겁니다. 선생님은 학교 교실에만 있다고 생각하는 부모님이 계신 거죠. 자신은 절대 자기 자녀에게 선생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부모. 근데 이런 부모님들이 학교에 가서 내 자녀가 왜 이렇게 변했냐고 잘못됐냐고 막 따지기도 하고 때로는 학교에서 선생님 붙들고 행패를 부리기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선생이라는 것을 잊은 사람들이. 세상에 문제는 없다고 하잖아요. 오직 문제 부모가 있을 뿐이라고 하지요. 문제 부모는 누굽니까? 자기가 선생이라는 사실을 아직까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문제 부모예요. 문제 부모는 자기에게 자녀 교육의 모든 일차적인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애써 부인하고 자기 자식을 남이 잘 키워주기를 기대하는 어리석은 사람이죠. 요즘 한국에서 교권이 땅에 떨어졌다고 해요. 아이들이 이제 선생님 말을 잘 안 듣는 거죠. 선생님 말을 잘 안 들 뿐만 아니라 선생님 막 희롱까지도 하고 선생님에 대해서 좋지 않은 언어를 사용하기도 하고 선생님을 막 이렇게 폭력을 쓰는 이런 폐륜이 종종 벌어지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이런 현상을 보면서 어떻게 애들이 그러냐, 요즘 진짜 세대 애들이 무섭구나, 애들이 참 못됐다 생각하죠. 아이들 문제라고. 그리고 학생 인권 조례 같은 것이 통과됐잖아요. 학생 함부로 때리질 못하잖아요 이제는. 학생 인권 조례 이런 것들이 자꾸 생기면서 교권이 더 침해가 되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들도 하죠.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교권 침해가 심각하다. 교권이 땅에 떨어졌다.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어찌 보면 한국 학교들에서 교권의 추락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교권만 추락된 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더 그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집안에서 아빠, 엄마의 권위가 추락해버렸어요. 애들이 부모 말을 안 듣습니다. 뭐 이렇게 하라고 그러면 서로 가라면 동으로 가고 도로 가라면 북으로 가고 애들이 말을 안 들어요. 여러분들의 자녀는 말을 잘 들으시나요? 어쩌면 아직 어려서 힘이 없어서 그때까지 말을 조금 듣는 신용을 할지 몰라요. 그 아이들이 곧 큽니다. 예. 이제 사춘기 돼가지고 힘자랑 좀 하다가 아빠하고 좀 팔씨름 한번 해보다가 아빠를 탁 이기는 순간에 말을 안 들어요. 이제는 말 안 들어요. 그래서 애들하고 팔씨름 하지 마세요. 그런 거 괜히 하는 게 아니에요. 계속 아빠는 너보다 힘이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려주고 그 위치를 지키셔야 돼요. 근데 아무튼 이제 아이들이 어느 나이가 지나고 나면 더 이상 부모 말을 안 들어요. 학교에서 교권만 추락한 게 아닙니다. 가정에서 부모의 권위도 추락한 지 오래예요. 세상에 그래서 문제는 없다는 겁니다. 오직 문제 부모가 그 권위를 다 잃어버린, 그리고도 자기가 선생이라는 것을 모르는, 자기가 뭘 해야 될지도 모르는 문제 부모가 있을 뿐이라고요. 문제 부모는 거듭 말씀드려 자신이 선생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부모입니다. 교육은 다 누군가에게 다 맡겨버렸어요.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돼. 그래서 애한테 본도 안 보여. 집에 와가지고 그냥 잠만 자고. 착한 말을 할 줄도 몰라. 부모가 대화하는 것을 통해서 자식은 다 보고 배우는 건데 아빠가 엄마를 존경하지는 않아. 말투에서 항상 반말이야. 일을 시키기만 하고 화내기만 하고. 뭘 배우겠냐 그 아빠에게. 권위는 없는 거예요. 그 다음서부터 아빠가 뭘 하다 앞에서 웃습니다. 뒤로 가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문제아가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뒤에 문제 부모가 있을 뿐이지 자기가 선생이라는 것을 모르는. 문제 부모는 자기에게 자녀 교육의 1차적인 책임이 행실을 통해서, 말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있다는 사실을 애써 부인하고 마치 남이 자기 자식을 바르게 양육해 주기만을 기대하는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그러나 우리는 누구인가 모두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자리에 가지신 분들은 스승이요 선생님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의 제자된 이들은 또 누군가의 스승이 되어서 제자들을 가르쳐 지키게 할 사명을 주었다는 거. 우리는 누구나 다 예수님께 배워야 될 제자이면서 동시에, 누구나 다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선생입니다. 우리는 제자요 선생이라는 거. 제자요 선생님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은 자가 되라 말씀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를 스승 삼아서 배운 제자이며 동시에 자신이 아직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본을 보이며 가르쳐야 될 스승임을 확실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스승 삼아 그리스도를 본받는 이들은 역시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스승의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 제자이면서 동시에 선생님입니다. 그리스도께 배우면서 또한 그리스도를 가르쳐야 될 사명을 갖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요,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전할 때, 내가 선생님이라는 것을 알게 될 때, 그때 세상을 변화시킨 일에 진짜 아름답고 존귀하게 쓰임받게 됩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여러분의 자녀들은 지금도 훌륭하시겠지만 더 훌륭해지실 거예요. 더 아름답고 존귀한 자로 세워지게 될 거예요. 아빠 엄마가 이 자리에 계신 분이 내가 선생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앞으로 말과 생각과 행동을 조금 선생님처럼 하시게 된다면 진짜 교권이 떨어지는 게 하나도 걱정하지 마시고 아빠로서의 권위가 떨어졌는지 엄마로서의 말의 권위가 떨어졌는지 이것 좀 생각하시면서 살아가신다면 지금도 아름다우시겠지만 앞으로도 더 아름답고 복된 아이로 성장하게 될 확신해요. 제가요 늘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려요. 어렸을 때는 자주 드렸는데 뭐 이제 좀 크면서 이제 좀 뜸하게 드리지만 하여튼 가정 예배를 드립니다. 가정 예배를 드릴 때는 뭐 제 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도 얘기하게 하죠. 너는 어떻게 생각?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그래서 이제 나눔의 시간이 이루어지는데 우리 아이들이 아이들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죠. 이제 뭐 30대 이제 20대 후반이니까. 근데 하여튼 제게는 아이니까 어쨌든. 그래서 이제 말을 이렇게 같이 나누게 되어지는데,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 이제 속 얘기도 하게 되고 어려움도 얘기하고 다 얘기를 해요. 그런데 어느 날 그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우리 교회 생활에 은혜를 받지 못한다는 얘기를 했어요. 교회는 은혜 받기 위해서 다닌다고 생각하는데 은혜를 못 받으니까 신앙 생활이 어렵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아빠 혹시 우리가 다른 교회를 찾아가도 되나요? 이렇게 얘기를 물어보더라고요. 그때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해주었던 얘기가 있어요. 이 얘기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 모두에게 네 말이 진실이라면 정말 은혜 받기 위해서, 은혜 받기 위해서 그게 진짜 유일한 이유여서 이렇게 또 다른 데를 은혜 받을 만한 곳을 찾는다면 내가 확실하게 답을 주겠다. 네가 은혜 받을 수 있는 길, 그 어떤 상황에서도 반드시 은혜 받을 수 있는, 네가 원하는 그것이 해결되는 길을 줄게. 예. 자칫 잘못하면 맨날 헤매니까. 그 길은 정말 은혜 받으려면 배우려고, 은혜 받으려고만 하지 말고 가르치고 한번 주려 해봐라. 그러면 너 반드시 은혜 받는다. 그게 진짜 목적이라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은혜 받지 못하고 늘 목마른 까닭은 자꾸 받으려고만 하고 배우려고만 하기 때문일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주라, 그리하면 후이 되어 누르건 넘치도록 너에게 안겨주리라 말씀하시면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의 생각과는 다르게요, 배우고 받는 사람이 아니라 남을 가르치고 섬기고 주려는 사람에게 늘 은혜가 넘치게 됩니다.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에요. 건강을 위해서 우유를 마시는 사람보다도 남의 건강을 위해서 그 우유를 배달하는 사람이 항상 언제나 훨씬 더 건강해지는 겁니다. 저는 부끄럽게도 모태신앙으로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지만 신앙 지식이 깊지 않았어요. 신앙 지식이 깊지 않은 이유를, 저는 우리 교회는 뭐 성경 공부 프로그램이 별로 빈약해가지고 목사님 말씀에 들을 게 없어서 이제 이렇게만 한동안 많이 오래 생각했어요.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내 신앙은 성장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불만이 항상 많은 거예요. 그리고 뭐 아는 게 없어요. 누가 물어봐도 들어도 다 한 귀로 들어오면 또 한 귀로 다 흘러가 버려요. 그러다가 제가 정말 제 인생에 신앙 지식이 쌓였던 때가 있어요. 아,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런 내용이었구나. 진짜 은혜가 풍성하게 쌓였던 때, 그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제가 주일학교 교사로 섬겼을 때입니다. 그전에는 수없이 세미나도 듣고 많이 들었는데 다 어디론가 다 살아버린 지식이었는데,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할 수 없이 주일학교 공과 공부를 그 전날이라도 하게 되잖아요. 한 시간이라도. 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아이들에게 알기 쉽게 이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를 조금이라도 생각하다 보니까 그렇게 은혜가 되는 말씀일 수가 없더라고요, 성경이. 그리고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여기에 채워지더라고요, 지식이. 그래서 알게 된 거예요. 정말 내 것은 나눈 것과 밖에는 내 것이 되지 않은 거구나. 물질도 은행에 쌓아둔 게 내 돈이 아니에요. 그거 쌓아뒀다가 죽으면 어떻게 돼요? 그 누구 돈입니까? Somebody else 될 거예요. 내 돈은 내가 쓴 돈만이 내 돈이에요. 내가 내 이름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쓴 거, 남에게 베푼 거, 나눈 거, 섬긴 거, 그것만이 진실한 내 인생이더라고요. 나머지 인생은 오늘 죽으나 100년 후 죽으나 아마 계산해보면 제로일 거예요. 그러나 플러스되는 인생을 가만 보니까 풍성하게 넘치는 것은 나는 그래서 주라, 그리하면 후이되고 늘고 넘치도록 너에게 안겨주리라. 이게 풍성한 인생을 누리는 삶의 비결이더라고요. 아이들을 가르치는 가운데 저는 성경 지식이 정말 크게 늘어났고, 배움보다는 가르침 속에서 저는 그 누구보다도 큰 은혜를 누릴 수 있었어요. 요번에 이제 작은 목자에서 3권 종강시했잖아요. 오늘 6권까지 다 마치고 나면 저희는 항상 다시 가르쳐보라고 권면을 드려요. 6권까지 배운 많은 내용들이 3개월 지나기 전에 다 없어집니다. 뭐만 남냐 하면 결국 남하고 나눈 내용만 남아요. 남지 않으면 그거 다 없어져요.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도 교회에서 봉사하는 걸 끊이지 마라 얘기하는 까닭은, 우리 큰아들은 피아노를 쳤고 뭐 기타도 치고 작은 애들은 드럼도 잘 치고 하는데 그거 안 치잖아요. 감 금방 떨어져요. 그거 그 재는 금방 없어져 버려요. 사용하지 않은 것은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건 없어요. 다 내게 복이 되는 일을 할 뿐이에요. 섬기다 보면 그 재능이 계속해서 살아나요. 하나님께서 더 채워주심도 넘치도록.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제 그저 그냥 요리조리 피하고 그러면은 그 피한 만큼 다 어디론가 다 새버리는 거예요.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누군가를 인도하려고 하면 그 순간에 내가 눈을 뜨게 됩니다. 맹인은 맹인을 인도할 수 없어요. 누군가를 인도하려는 순간에 내 눈이 띄어진다고요. 정말 큰 은혜는 누군가를 제자 삼으려고 할 때 받고 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제가 교회에서 나이 드시면 차례대로 남녀 성교회 권사회 회장 반드시 하라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우리도 뭐 이렇게 계속 돌아가면서 하잖아요. 회장을 해보면 그 즉시 알게 돼요. 그 앞에 누군가 앞에서 열심히 일할 때 격려해드리고 칭찬해드리고 도와드리지 못한 일들이 참 후회가 된다는 거. 이런 거였구나. 나는 별일 아니라 생각해서 이것저것 꼬치꼬치 따지고 괴롭힌 일들도 다 회개가 돼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 앞에 서보면 이건 정말 섬김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돼요. 인간관계도 잘해야 됩니다. 내가 그래야지 내가 회장이 됐을 때 누가 도와주지. 평소에 까칠하게 했다가는 진짜 골탕 먹어요. 그래서 알게 되는 게 남을 섬기게 되면 삶의 폭이 넓어져요. 사람이 넉넉해지고 그러니까 그릇이 커지는 겁니다. 그 커진 그릇에 담기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요. 위원장, 기관장, 셀 목자, 교구장, 회장, 부회장, 임원들 그리고 당회 장로님들 이게 일을 남을 섬기다 보면 진짜 피곤한 일들이 많아요. 정말 이렇게 셀 목자 하면서 한번 다들 경험해 보셨겠습니다만 모이자 그러면 다 모이는 법이 없어요. 연락 한번 해가지고 오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또 연락하고 이분이 또 마음이 어떻게 지금 시험 받았나 힘들었나 이제 이렇게 하면서 누구를 알게 돼? 예수를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나 같은 인생 이렇게 말 안 듣는 인생을 위해서 지금까지 예수 십자가 호연히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 전에는 잘 몰랐는데 스승이 되어보아야 스승이 고통을 알게 됩니다. 저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른 이들을 제자 삼을 때야 비로소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하게 그분을 알고 깨닫게 되었다 확신해요. 마치 어머니, 어미가 되어봐야 어미 심정을 이해하는 것처럼 스승이 되어보아야 우리 예수님의 섬김과 희생과 사랑이 얼마나 눈물겨웠는지를 그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진정한 신앙 성숙을 이루게 됩니다. 사람들은 교회에서 때로 은혜 받지 못했다고 불평하면서 은혜 받을 만한 교회를 찾아다니려 하지만 은혜 주려고 하는 사람은 언제 어디서나 감사하고 기뻐하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늘 은혜 받지 못해서 목마른 까닭은 받으려고만 하고 주려 하지 않기 때문이요. 배우려고만 하고 가르치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선교사님들 보면서 깨달은 거예요. 선교사님의 선교지에 가서 무슨 은혜 받으려고 갔나요? 거기 이런 예배가 있냐고요. 찬양대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도 안 믿어. 예. 신앙은 진짜 어려워요. 그런 사람을 섬기면서 예수를 아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섬기면서 진짜 거꾸로 사는 사람들은 많아요. 언제 어디서나 남을 가르치고 섬기는 자가 되면 절대 시험 받는 일 없고 절대 은혜 받지 못할 일도 없어요. 오늘은 스승의 날입니다. 우리 스승 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저와 여러분들 다시 스승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섬기는 자로 부른다고요. 우리의 스승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우리도 본을 보이면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너 스승 되라 우리에게 명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스승의 날 우리 영원의 스승 되신 예수님을 본받아 늘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본을 보이며 또한 우리 자녀들과 어린 신앙인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을 제자 삼아 멋진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가는 일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스승의 날 우리 영원의 스승 되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어 온유하고 겸손한 주님을 본받아 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는 주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주님을 본받아 우리도 역시 본을 보이며 각자의 찬 환경 속에서 선생의 사명을 감당케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선생의 사명을 잘 감당해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또한 이 사회에서 멋진 주의 제자들을 양육해낼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